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노래 중에 가수 이동원과 성악가 박인수가 부른 향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곡은 원래 정주영 시인의 시에 작곡가 김희갑 씨가 곡을 입혀 만든 노래로 정주영 시인의 삶을 기리는 축가 공연 때에 1989년에 초연된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넓은 들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 진리야. 운율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질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비인밭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 진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릇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 진리야.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시를 지은 정지용 시인의 생각이 있는 충북 옥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고향을 생각합니다. 대도시에 출생해서 시골의 추억이 없는 요즘 세대 사람들에게도 이 노래는 아득한 고향의 추억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마을 중에 저 개인적으로 고향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일곱 명의 제자들이 돌아간 곳,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갈릴리가 우리의 고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그곳이 친숙하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예루살렘보다 갈릴리가 더 친근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점으로 세계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은 왠지 모르게 무겁고 차갑게 느껴지는 곳이라면 갈릴리는 우리에게 매우 다정하게 정감 있게 다가오는 장소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실수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그들의 고향이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곳이 그들의 생업의 현장 갈릴리 호수 부근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도 갈릴리 서쪽 산간 지역의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서 행해졌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호수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갈릴리 호수라 칭하지 않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은 호수의 서북쪽에 있는 마을 게네사렛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게네사렛 마을은 위로는 가버나움과 아래로는 막달라 마을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서 매우 풍요롭고 비옥한 땅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말 뜻 자체가 풍요한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19장에서 보면 게네사렛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납달리 지파에게 부여된 땅으로서 갈릴리 호수변을 따라 폭 3km 그리고 길이 약 6.5km에 펼쳐져 있는 평원을 가리킵니다. 그 땅의 아름다움과 비옥함이 얼마나 좋았던지 역사의 기록에도 기록되었던 아주 기름진 농경지대였습니다. 풍족한 물이 공급되고 그 땅에서 나오는 포도와 무화과와 쌀, 밀, 향신료 및 각종 채소와 꽃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는 풍요의 동산이었던 게네사렛 마을에 인접해 있는 풍요의 호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게네사렛 호수는 단지 작은 호수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바다였습니다. 일명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인체를 연구하고 다루었던 의사 누가에게는 또한 의사가 바울을 따라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넓은 생애를 경험하면서 느끼기에 이 게네사렛 호수는 분명히 호수로 보였지만 당시 호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호수는 보기에 바다처럼 넓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게네사렛 평원이 온갖 과일과 채소로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었다면 바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먹거리를 마음껏 잡아올릴 수 있는 천혜의 어장이었습니다. 풍요로운 200여 종의 종류가 넘는 어류가 사는 이 바다에서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통해 생계를 꾸려갔고 바다를 무역하는 배를 통해서 마을마다 필요한 물건들이 서로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뛰어놀던 고향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풍요로운 일상의 추억이 서려있는 바다가 바로 이 게네사렛 호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이 바로 이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게네사렛에서 나오는 풍부한 밀과 과일과 채소로 궁핍함이 없고 바다에서 나오는 다양한 어종의 고기들로 배고플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인가에 굶주린 것처럼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를 찾아다니며 몰려들고 있습니다. 5장 1절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풍요의 평원에서 그 풍요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그들에게는 채워지지 않은 무엇인가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 강론을 못 들어서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동안 설교를 듣지 못해서 예수님께 온 것도 아닙니다. 많은 강론과 메시지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말은 많지만 참된 말은 많지 않습니다. 대화와 소통은 강조되지만 진실한 친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수많은 강연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속으로 더 갈급해하고 더 배고파합니다. 2009년 통계를 제가 살펴보니까 한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년에 515만 톤이었습니다. 25톤 트럭 기준으로 해서 공사장에서 짐을 나르고 흙을 나르는 가장 큰 트럭인 25톤 트럭을 기준으로 하루에 564대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거리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통계청이 2010년에 발표한 영양실조와 및 기타 영양결핍으로 인한 사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한국에서 영양실조로 인해 죽은 사망자 수가 한 해 평균 125명이었습니다. 3일에 한 명꼴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일 똑같은 3일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4,230톤입니다. 25톤 트럭 1,690대 분량의 3일 동안에 버려지는 1,690 분량의 그 음식이 버려지고 있는데도 3일마다 한 명씩 굶어주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영양실조 진료 환자가 연평균 3,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켠에는 3일에 한 명씩 죽어가는데 또 다른 한켠에서는 1,690대의 25톤 트럭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보가 홍수인 시대에 살아도 여전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처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 것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게네사렛 마을에 살고 있어도 아무리 풍요로운 게네사렛 바다에 살고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은 여전히 목말라하고 여전히 배고파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상 아닙니까? 수많은 정보와 강연이, 수많은 설교가 들리고 있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풍요의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갈증과 배고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영적 배고픔이요 영적 기갈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음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이 배고픔과 갈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5장 1절에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여기에서 몰려오다라는 단어는 쇄도하다라는 뜻과 더불어 함께 밀어붙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이들 때문에 밀려나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쇄도하여 예수님을 바다 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물이라고 번역된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이 밀어붙이는 많은 군중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군사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부대, 병력, 군대라는 뜻을 뜻합니다. 갈급하고 목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와왔는데 정작 말씀을 전해주실 예수님을 군중이 바다로 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갈증과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바다 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온갖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고자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을 얻고자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에게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 무리가 예수를 오히려 밀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모여 구역 모임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봉사도 하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으로 얼룩졌던 이 땅 한반도를 기억하십니까? 폐허와 잿더미에서 사람들은 정말 절망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깨어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민족의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았기에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절규하며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의뢰했습니다. 그 상처와 분단의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로 인해서 이 나라가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던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들이 이제 무리가 되어 예수를 바다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1905년 평양에서 불었던 그 대부흥의 은혜를 경험했던 북한 땅의 그 북녘 땅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대규모의 군대와 부대가 예수를 북한 땅 밖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를 밀어붙이는 군중들 때문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배를 보시고 거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그 게네사렛 호수는 이미 풍요의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여 정 이상 되는 풍족한 어정으로 많은 이들의 생활의 근간이 되며 게네사렛 마을에서 나오는 풍부한 과일과 식량의 중계가 되는 무역의 통행로가 되는 호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곳은 희망과 꿈을 상징하는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늘 잔잔할 것만 같은 이 호수가 갑작스런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이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행선할 때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배 안에서 잠이 드셨는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다고 바다에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 배에 물이 가득한 위험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잔잔해 보이기만 하던 이 게네사렛 호수에 가끔씩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호수 북쪽에 위치한 해발 2814m의 헬몬산이 있습니다. 사계절 늘 눈으로 덮여있는 이 산을 넘어오는 북동풍이 산 정상을 넘어오면서 광풍으로 바뀌어 이 호수를 뒤흔들어 놓는데 이때 호수는 큰 풍랑으로 인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배도 들어갈 수 없고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평상시에 이 호수는 사람들에게 풍요의 바다이지만 그것에 광풍이 몰아칠 때는 위험한 바다입니다. 군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마치 밀어붙이는 군대처럼 예수를 바다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밀어내는 그 바다는 평온한 풍요의 바다가 아니라 광풍이 몰아치는 욕망의 바다입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바람, 기대가 다 광풍으로 범벅이 된 그 욕망의 바다 가운데로 사람들은 예수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인간이 가지는 다섯 가지 욕심과 일곱 가지 감정을 가리켜 오욕칠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유학과 불교에서도 사용하는 말인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욕심,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 감정을 오욕칠정이라 부릅니다. 그 다섯 가지 욕심이란 식욕, 물욕, 수면욕, 색욕, 명예욕입니다. 식욕은 먹고 싶은 욕심이요, 물욕은 가지고 싶은 욕심, 수면욕은 잠자고 싶은 욕심이요, 색욕은 성에 대한 욕심이요, 명예욕은 명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욕심을 오욕이라 합니다. 또한 칠정이란 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 심리작용을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희, 로, 에, 락 이 네 가지의 에, 오, 욕 세 가지를 더해 칠정이라 부릅니다. 에는 사랑, 오는 미움, 욕은 욕망입니다. 이 모든 욕심과 모든 감정으로 가득 찬 군중들이 바로 오욕칠정으로 가득한 이 군중들이 예수를 욕망의 바다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한 바다로 예수를 내몰아놓고서도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들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세대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까? 3절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의 배에 올라 조금 떨어져 무리를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셨다, 마치셨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말을 끝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치다, 중지하다, 멈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할 말씀을 다 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멈추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의 새 번역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갈릴리 지역에서 같은 문화와 관습과 언어를 사용하시는 인자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욕망의 바다로 밀어내는 군중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려 배에 오르셨지만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그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함성과 사람들의 외침 속에 예수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오욕칠정으로 가득한 욕망의 바다로 예수를 밀어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그치게 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작은 소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그치시고 자신의 탄 배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보셨습니다. 그 배의 주인인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 수확도 없이 허탈하게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오르신 배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던 빈 배였습니다. 군중에게 말하기를 그치신 예수님이 이제 그 빈 배에 함께하고 있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자는 없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사람은 그 빈 배에 타고 있는 시몬 한 사람뿐입니까? 수많은 군중과 무리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실 만한 사람은 시몬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빈 배에 타고 있는 시몬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우리 밖으로 이끌어 나갈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3쪽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함께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에 있는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잘 가만히 살펴보면 3절에 보시면 양 우리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양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문이 열리자마자 양들이 우리 밖으로 뛰쳐나가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여기에서 듣는다는 말은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채는 정도가 아니라 귀 기울여 경청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유치원을 마치고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엄마가 오셨는지 확인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 그 어린아기가 아이가 엄마가 온 아이 엄마를 부르는 그 선생님의 자기 이름을 부르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한 명씩 나오면서 엄마에게 안기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경청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불러냅니다. 그러면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우리 밖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수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양 한 마리 한 마리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불러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많은 사람 중에 가장 귀한 한 양으로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 이름을 불러서 우리 밖으로 이끌어 내신다는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 우리의 이름이 불리어진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로 우리가 흔히 불려지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에는 그의 이름을 불러내서 우리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말은 1대1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1대1의 관계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친밀하게 관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 하나만 존재했어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처럼 기쁨과 감격으로 감동하지 우리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 마치 하늘과 땅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은 그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 군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있는 시몬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 문장으로 표현된 말이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데로 가라. 왜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시몬과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그 배를 왜 깊은 데로 이끄셨겠습니까? 고기가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움직이시려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그 배를 이끄셨던 이유는 군중과 멀리 떨어진 오직 주님의 숨결이 들려지는 장소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가려면 육지에서 한참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는 사람의 소리와 함성에서부터 자유로운 시몬의 호흡과 예수님의 호흡이 서로 간에 들릴 수 있을 만큼 밀착된 공간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깊은 곳으로 예수님은 시몬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내리라. 시몬이 그물을 내렸던 일은 그것은 가장 그가 자신만만해하며 했었던 그의 직업입니다.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시몬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고기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에 지난 밤 시몬은 헛수고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신만만해 했던 그 일 가운데 아무 결과가 없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은 얼마나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괜찮은 결과를 얻게 되면 우리는 곧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 이만큼의 결과를 얻었지. 내 실력으로 이러한 결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경주하고도 아무 결과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실력과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빈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자신 있는 일의 결과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 비로소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헛수고임을 알게 된 시몬은 얼마나 무력감에 빠졌겠습니다. 가장 자신 있어 하던 부분에서 실패해 있는 시몬에게 주님은 그물을 내리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주님의 명령에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는 시몬의 대답을 보면서 시몬은 자신의 오랜 어부로서의 경험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말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신 일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본문 전에 4장 38절 39절에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을 때에 열병을 꾸짖어 고쳐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시몬의 집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난 것을 시몬의 눈으로 목격하였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이미 접해 들었습니다. 또한 그 자신의 귀로 군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의 말이 아닌 그의 말과 삶을 통해 증명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 도와주러 온 배까지 함께 바다에 잠기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매일매일 사용하던 배와 그물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 사람을 건져내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10절 후반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시는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를 향한 부르심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갈릴리 지역에 퍼진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고 사람들의 칭송을 이미 들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군중에게 행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시몬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몬이 일평생 따라야 할 분,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분, 자신의 일생에 길과 진리가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그가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예수 앞에 선 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선생으로 불렸던 예수님의 호칭이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물고기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몬에게는 배의 소유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따를 만한 분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군중들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욕망의 바다로 밀쳐냈습니다. 욕망의 바다에서 일평생 잔뼈가 굵은 시몬, 그곳에서 험난한 파도와 씨름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는 오욕칠정의 바다에 떠있던 배와 그물 가득 잡힌 고기를 다 버려두고 주인 대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예수님이 서 계신 그 호숫가에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서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비어있는 나룻배를 보고 계십니다.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광풍을 두려워하며 얼마나 많은 물고기와 배를 소유하였는지 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제껏 편안해 하던 그 욕망의 바다로 예수를 밀쳐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와 함께 우리의 소유와 욕망, 욕심을 그곳에 내려놓고 우리가 신뢰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분의 말씀을 그치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욕 칠정의 광풍이 불어대는 욕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며 주를 따르도록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배와 그물에 가득한 고기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야 결국 살게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따라 죽어지고 낮아지는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